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질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누가복음 9장으로 모시겠는데, 자,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번안 매기 목사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너무도 귀하게 해석을 해주고 계세요. 저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오래된 분이시고 옛날 분이시지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참된 진리의 깊이를 맛보고 있는데, 아마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 동일한 생각이리라 들면서 오늘도 말씀 누가복음 9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이 9장은 갈릴리 전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도대를 파송하셨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9장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잘 나타나고 있는 장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면서 누가 큰 자인가 이제 제자들이 또 논쟁을 해요. 그 논쟁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마리아인들로부터 멸망시키고자 주장하는 제자들에게 겸손과 포용, 인자에 오신 목적 등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어떻게 좀 혼을 내자, 좀 뭐 그런 시기였을 때 우리 주님이 정말 포용하고 인자에 오신 목적을 잘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구장에서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마땅히 지향해야 할 바를 몸소 실증해 보이신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제자 훈련을 등한시하며 복음 외에는, 그러니까 복음의 외적인 요소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들은 참된 의미에 있어서 바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한편 이 구장에서는 십자가가 고난을 당하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예언이 두 차례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9장 1절 2절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열두를 부르신 것은 열두 지파에 의해 상징되었던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비되는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파란 율법을 엄하게 준수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을 각각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 모셔드림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힘있게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고침은 마귀에게 사로잡힘과 육신적인 질병을 동시에 치유함을 뜻하고요. 이와 같은 일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이었어요. 따라서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예수님 자신의 사역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이 곧 그 결말에 이르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당신이 없이도 그 사역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금 제자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껏 이러한 일들을 행한 적이 전혀 없었던 제자들이 갑자기 이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잘 못했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을 무턱대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훈련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사역에 합당한 능력과 권세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 당신의 일꾼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신 모습을 이 9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되어지는 9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에게 지극히 필요한 것마저도 엄격하게 규제한 것은 이유가 있으시죠. 다 사명과 그 사명의 긴급성과 더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 알리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명령들을 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신뢰는 후에 만족스럽게 성취되었음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 와서 이러한 명령은 그대로 지켜지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 정성만을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그 정신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여야만 되는 것이죠. 9장 4절로 가볼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여행 준비에 관한 말씀에 이어 이번에는 유숙하는 방법을 일러주시는데 물론 아무 곳에나 들어가서 머물라는 말은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춘 사람에게 신세를 져야 할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숙소를 정했으면 그 마음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지 불편한 점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더 좋은 곳을 찾아 여기저기 전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교훈집을 교훈집으로 알려져 있는 그 디다케, 여기 디다케에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는데요. 본문은 제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탐하지 말고 주어진 여건에 만족해서 그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체험, 그 경험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9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가르치시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통과한 후에는 자신들의 신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성지에 들어가기 전에는 옷에 먼지까지라 이렇게 깨끗이 털고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 이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방은 부정한 곳으로서 그 부정이 자신들을 더럽힐까봐 아마 그러한 행동들을 취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요, 자신의 청결을 위할 뿐만 아니라 이방에 대한 증오와 저주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은 유대인으로서 제자들을 영접지 아니하는 성읍을 향해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영접지 아니한다면 그 사실을 우리는 아는데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이 유효했던 겁니다. 이런 자들은 실제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어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성읍을 향해 먼지를 떠는 것은 그곳이 부정한 곳으로 선포된과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곳에 임하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공적인 선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도 이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유대인 지구에서 자신들에 대한 박해 활동이 조직화되고 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명령을 준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 명령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하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저주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는 되새기지만 그러한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거룩하고 올바르고 경건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9장 6절로 가볼까요? 제자들이 나아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처처에로 번역된 그 헬라어가 판타쿠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들이 가는 곳 어디서나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발길이 닿는 곳이면 어디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등 예수님의 사역을 열심히 대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야흐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실현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9장 7절 9절 말씀으로 갈게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들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참 이제 헤롯이 다급해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이 있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구약적 부활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더욱이 그들은 이미 옛부터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던 피타고라스의 환생설, 즉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이 다른 사람의 육체를 입고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학설에 영향을 받고 있는 듯도 해요. 그러나 이 같은 부활사상과 예수 그리스도 및 사도들이 가르치는 부활사상 간에는 뭐 여러분 아시죠?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한편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 가운데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은 그 소문은 헤롯을 괴롭혔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마치 양심이 무뎌진 양 마음껏 불의를 저지르는 악인들도 실상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불안에 떨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죄의식은 어디까지나 한순간의 의식에 불과할 뿐 회개로까지 이어지는 행동이 수반되지 못했어요. 이와는 반대로 성도는 죄의식과 더불어서 회개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악인과 성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되어지는 10절로 가보세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대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주리에서는 제자들이 사역한 기간이나 그들이 행한 구체적인 일들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명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시에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역의 기간과 다시 모이는 장소가 아마도 미리 약속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일과 또 경과를 예수님께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또 이제 가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곳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 연안에 위치한 아주 조용한 마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벳세다는 베드로, 빌립,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간 것은 제자들이 먼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주변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거든요. 말하자면 피곤하고 시장한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자상한 배려가 여기 숨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누가의 이 기록을 보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사적인 만남을 갖고자 했음을 부각시키는 인상을 주는 듯이 이렇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께서는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직접 휴식을 주시고 동시에 제자들이 했던 일들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아마도 적절한 휴식을 주시고 동시에 제자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아마 의미를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또 이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도로 교육시키고자 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로 가보세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누가는 무리가 따라온 것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로 33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예수와 그의 일행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알아본 많은 사람들이 배가 상륙할 지점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는 어떻게 사람들이 그곳에 도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보다는 예수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강조점을 두려는 듯이 이 본문은 보이죠? 어쨌건 제자들과 잇고자 했던 예수님의 계획은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서 일단 좌절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떠나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제자들과 별도의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영접했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여기서 영접했다는 표현은 누가만의 독특한 표현으로 목자 없는 양들 있잖아요. 그 양같이 보이는 불쌍한 무리들을 따뜻히 그리고 흔쾌하게 맞아주신 예수님의 온정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을 두 가지 하셨는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일, 즉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병에 걸린 자를 고쳐주는 일이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야기하시며 그리고 고치시더라, 이 모두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치유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9장 12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감에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비인들이니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까지 계속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고치는 능력에 완전히 마음이 붙들려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듯 싶어요. 이에 제자들이 무리에 먹을 것과 묵을 곳을 좀 걱정하면서 예수님 보고 보내자 이리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반응하는가 보세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하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따위에 초자연적인 일들을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좀 쉬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목격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자기들이 그 귀한 사역을 한 것을 입으로 시인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 자신들 앞에 일어난 엄청난 대중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을 망각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생활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체험했지요. 또한 체험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갑자기 어떤 큰 사건에 부딪히게 되면 그만 받았던 은혜, 경험했던 그 모든 영적인 것들, 그리고 체험했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본 현실 앞에 아연해질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현재와 미래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분명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 내일 또 여러분들을 누가복음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